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행복했습니다. 말씀의 잔치 꼭 천국에 천군 천사가 노래하듯이 합창단의 찬양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또 목사님을 통해 들려진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그 말씀 마음에 임하는 자들마다 변하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참 많은데요. 신앙은 내가 뭘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을 한자로 풀면 믿을 신 악망할 앙. 그래서 신앙에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누굴 믿을 거냐? 누가 내 신앙의 믿음의 대상이 될 것이냐? 신앙의 대상자는 온전한 자라야 합니다. 절대자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지전능한 분이라야 나의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자가 되겠죠. 만약 육체를 가졌다면 완벽할 수 없겠죠.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을 보면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믿음의 대상, 그는 완전한 자라야 하는데 육체가 없어야 하겠죠. 유일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절대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조물주이시고 그분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을신 악망할 앙.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게 신앙이지.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게 신앙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하면 복을 받을 줄로 여기고, 내가 못하고 잘못하면 저주를 받고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고, 그래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본분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간은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을 한 곳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시작.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내 한계 안에서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마르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한낱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예수님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내 한계 안에서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한계 밖의 일에 대해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볼 때 불가능하니까 주님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고 하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인간은 항상 악한데 내 눈으로 보면 그래도 선한 것 같고 그래도 믿을만한 것 같고 그래도 뭔가 기대할 조건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고 세워보면 단 1%도 인간을 기대할 만한 조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대를 둔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우리는 아직도 나에 대한 기대가 끝이 나지 않아서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나에 대한 미련,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전히 자기 안에 머물러서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이유를 보면 뭐 때문에 답답하지요? 뭐 때문에 힘들지요? 뭐 때문에 어렵지요? 그건 다름 아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연약해서, 주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나 다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그 주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고통이 무엇이냐, 악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 우리는 가난해서 고통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못나서 부족해서 못 배워서 가진 게 없어서 이제 우리는 외부에 있는 조건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이요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요인이 아닙니다. 네 속에 나를 버림과 네 안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럼 고통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내 생각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면 불행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믿지 않는 데서 믿는 대로 마음이 돌아서기만 하면 불행이 그 순간 끝이 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이 집회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기대해야만 되는 형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분명한 간증을 주십시오.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집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집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대구에 있으면서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는 과정 속에서 그 땅을 처음 보시고 목사님이 제게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은 형편도 기대하지 말고 안 될 것 같은 형편에 마음을 내어주지도 말고 하나님으로 하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법을 말입니다. 그렇지, 형편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형편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아무리 절망적인 형편이라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으로 능히 그 절망적인 형편도 이길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하게 되면
안 되는 일이 없고 은혜를 입으면 안 되는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그 예배당을 짓고 공사를 하는 동안 과정 속에는 절망적인 형편이 자주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도 절망이 엄습했습니다. 이러다가 공사가 중단되는 건 아닌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거 보면 이걸 누가 기뻐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내 일이냐, 이게 정확하게 구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냐 내 일이냐,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내 일이면 망할 것이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시겠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아 그렇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 집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렇지,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면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정돈이 되고 마음에 딱 정함이 오면 그때부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 막연하지 않아요. 그런 신앙을 막연하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때론 막연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2009년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 2010년 1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제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서 나를 끝내고 주님으로 사는 세계로 마음을 옮겨주시면서 그때부터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인도하는 걸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제 아내가 저를 보고 태국에 캠프 가는데 태국에 캠프 간대. 아, 2009년 1월이네. 회비가 있어야 된대요. 나 회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 자기가 태국 가는데 자기가 회비 내고 가는 걸 왜 나한테 이야기하지? 여보, 사무국에서 회비 내래. 또 속으로 그 자기가 가는 거 자기가 내면 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저러지? 그 내가 이야기했어요. 당신 가는데 그래 내고 가면 되지. 당신이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래요. 야, 이럴 때는 남편 찾고, 제가 하나님께 남편 된 죄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여보, 그 회비 어떻게 됐어요? 아, 그 순간 좀 죄송합니다만은 짜증이 났어요. 자기를 왜 자기가 다 지고, 자기 짐을 자기가 지고 가야지 왜 나한테 자꾸 떠맡기지. 내 일도 아니고 자기가 가는 건데. 내가 가면 내 믿음으로 가지. 자기가 가는 거 자기 믿음으로 갈 생각 안 하고. 근데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더라고. 어, 하나님께 맡겼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구나. 그 감사해 하면 될 걸 또 물어요. 언제요? 아니,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러는 줄 알지. 언제 맡겼느냐고 또 물을 건 뭐야. 그럴 거면 자기가 하나님께 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나가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또 언제 하는데 마음을 이야기해야 되겠더라고. 제가 마음을 잘 표현 안 하는 사람인데, 아, 저번 주에 당신이 그거 이야기하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아, 맞다. 이 문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내 문제 아니지. 이제 주님의 문제지. 아, 이제 주님이 주시겠다. 내가 그 마음이 들던데. 아, 그랬네요. 아멘 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또 찰그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또 물어요. 그러면 언제 주실지 물어봐요. 참. 아니,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알아서 주시지. 그걸 언제 주실지 또 뭘 물어봐. 그럴 것 같으면 당신이 물어봐라. 근데 언제 주신대요 그러는데 저 그때 쟤랑 할 말이 없었어요. 말은 때가 되면 주시지 뭘 그걸 가지고 자꾸 그래. 그랬지만 속에서는, 아, 맞네. 언제 주시는, 언제 주시는데요? 아, 내가 그건 안 물어봤네. 때가 되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이거 언제 주실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정확하게 묻고 나가본 적은 없더라, 이 말이죠.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니까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하나 돌아봐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막연한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막연한 신앙을 하는구나. 정확한 것 없이 정확하게 답을 얻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세계 없이 이렇게 막연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크든 작든 어떤 문제를 만나고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찾고 찾으라, 구하라, 두들겨라. 그러면 얻고, 그러면 찾고, 그러면 문이 열릴 거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구나. 이 형편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 앞에 나를 세우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마음에서 인정이 되어지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열려지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인정이 되고 그대로 그 문제가 마음에서 받아지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왜 주셔야만 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고 형편을 만나면 빨리 문제나 형편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헤어나기를 바라고 이 문제가 없어지고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왜 일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일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다 보면 정확하게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얻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주일 아침이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 너무 바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상담을 하고 또 운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후 4시 반이 돼서 방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몸이 좀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벽을 기대고 이렇게 앉는데 주일날 오늘 전하신 목사님 말씀을 좀 듣자. 그리고 인터넷을 켜서 주일날 전하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듣는 동안 피곤한 게 다 어디로 가고 없고 말씀 속에 내 마음이 젖어들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막 끌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전하신 말씀이 여러분 한 달에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돕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정확하게 믿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한 가지를 믿음을 경험하게 되면 12달이면 1년이면 12번 믿음을 경험하게 되고 12번 믿음을 경험하고 나면 야 이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믿음으로 살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목사님 간증을 이어가셨어요. 내가 대구에 있을 때 양식이 없었는데 굶기를 밥 먹듯이 했는데 명절 전날 대구 역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 전도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하루 동안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저녁에 막 그 배추 김치 그걸 물에 담가서 그 양념 그런 거 다 씻어내고 드실 게 없어 그걸 드시고 잠을 청하게 됐다. 잠을 청하고 누워있는데 밖에서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계십니까? 사모님 계십니까? 하고 문을 두드리는데 사모님 나가서 자매님을 만나 들어오는데 손에 하얀 봉투를 하나 가지고 들어오는데 누가 왔어? 하고 물어보니까 대학 교수 자매님이 왔는데 이 자매님이 학교에 일이 있어가지고 가족들은 다 시댁에 명절새로 가고 혼자 남게 됐는데 오늘 저녁에 랑 혼자 있는데 조용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싶어서 앉아서 성경 읽다 기도하게 됐는데 기도하는데 마음에서 오늘도 받은 그 봉투 목사님을 갖다 주라는 마음이 막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기도하다 말고 멈춰서 하나님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일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면 지금 갖다 줘라. 저는 목사님 사택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기도하면 지금 갖다 줘라. 결국 기도하던 걸 멈추고 목사님 사택을 향해서 이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사거리 건널목을 딱 건넜는데 교회 형제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 인사를 하더니 형제님 잠깐만요. 목사님 사택 어디예요? 아세요? 아하 압니다. 목사님 사택 안내 좀 해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택을 찾아가서 이제 사모님께 그 봉투를 건네드리면서 사모님 앞으로 목사님 사모님 생활비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봉투를 주고 가더라는 거죠. 목사님 간증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하면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그때 형제로 대전에 지내고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 목사님의 간증이 막 소망이 됐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 나에게도 그렇게 일하시겠다.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우시겠다는 소망이 막 마음에 끓어오르면서 말씀이 마쳤을 때 저는 어느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 아내가 태국에 캠프를 갑니다. 회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내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면 가만히 있어봐. 내 아내가 태국에 캠프를 교사로 가는데 태국에 가는 거 하나님 뜻일까? 아 그렇지 하나님 뜻이지. 교사로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누가 부르신 거야? 하나님이. 그럼 태국에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하나님 기뻐하시면 물질도 주시겠네. 물질을 주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물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회비를 준비해 놓으셨겠구나.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는 동안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미 내 손에는 회비가 들려진 게 없지만 이미 받은 거나 다름이 없고 이미 주신 거나 다름이 없고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확실하게 주셨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말고 멈췄어요. 그리고 눈을 뜨고는 메모장을 찾았어요. 메모지를 찾아가지고 수첩을 찾아가지고 적었어요. 야, 이것만 구하지 말고 내게 필요한 거 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 하나님께 작정하고 드린 뭐 이제 그 대출받은 물질 뭐 할 것들 다 적고 나니까 전체 필요한 액수가 1,500만 원이더라고요. 그걸 적어놓고 적어놓은 메모지를 보면서 다 못 외우니까 눈 떠가지고 보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고 또 상담하고 더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운행을 해드리고 왔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제 아내가 여보 계좌번호 한번 줘봐요. 왜? 아 그냥요. 계좌번호를 줬어. 10분 지나니까 제 휴대폰에 문자가 떴어요. 200만원 입금. 여보 이게 뭐야?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자매님이 나를 붙잡았어요. 오래전부터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마음의 감사를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이거 내가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파더라고. 계좌번호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물질이 들어온 거. 봉투를 내밀더라고. 이거 한번 봐요. 거기에 돈이 얼마 들어있겠어요? 태국 갈 회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120만원. 꺼내서 세알려 보니까 정확하게 120만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 다 채워지진 않았지만 당장 내게 필요한 물질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채워주셨는데 기쁘더라고요. 감사하고 행복한 것.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인도하신 것처럼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이 너무 감사했고 그 종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막연한 거 아니라는 거죠. 정확해요. 대충해서 그렇죠.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보면 종들의 마음을 더듬어 가보면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작년에 중국의 홍콩에서 CLF 1000명이 넘는 CLF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박 목사님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질문을 했어요. 복음은 난해하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목사님 이렇게 복음을 풀어서 전하고 있는데 이 난해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난해합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는데 그게 난해하지. 왜 난해하지 않겠습니까? 항아리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38년의 명자에게 38년 동안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난해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에게 난해한 거지 믿는 사람에게는 난해하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게 막 천여명이 아멘 하고 박수를 쳐요. 완전히 그분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여러분 정확한 걸 알고 나면 난해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정확한 성경을 알면 믿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에 시동을 걸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터리에는 전기가 늘 충전이 돼 있어서 시동을 걸 때 전기로 딱 시동을 걸 수 있도록 연결시켜준단 말이에요. 전원이 없으면 이게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어느 날에 잘 시동이 걸리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면 바로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그래요. 배터리에 충전되어 있는 전기가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배터리를 교체해 주면 돼요. 특히 겨울에 이제 시동이 잘 안 걸릴 때가 있는데 배터리가 오래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충전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카센터 가가지고 배터리를 교환을 해서 새 걸로 교환을 해가지고 왔는데 한 번 시동이 걸리고는 그다음부터 또 시동이 안 걸려 턱 꺼져가지고 길가에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터리가 문제가 아니라 제네레다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정비공장에서 배터리 문제도 없는데 배터리만 바꿔버렸어. 당연히 배터리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네레다는 뭘 하느냐 하면 전기를 계속해서 일으켜주는 일을 해요. 배터리는 그 전기를 받아서 충전을 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 이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계속 소모를 해도 제네레다가 살아있으면 이 배터리의 전기는 늘 100% 채워져 있어요. 왜? 제네레다가 전기를 계속 일으켜서 배터리에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네레다 딱 고장이 나고 나면 배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량의 전기를 다 쓰고 나면 이제는 배터리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딱 그래요. 우리는 배터리와 같아요. 제네레다에서 계속해서 전기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자체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써버리고 나면 아무 쓸모없는 배터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자동차에는 배터리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제네레다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구와 연결이 돼야 되느냐 하면 바로 능력이 많으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이 제네레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연결돼 있으면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이 성경을 보니까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강한 것들을 폐하려 하시고 없는 것, 미련한 것, 천한 것 그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 있는 것, 강한 것, 있는 것 다 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것들을, 없는 것들을, 천한 것들을, 약한 것들을 택하시는 이 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미련한 것에게 예수님이 지혜가 되어 주시려고. 아멘. 그래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연결돼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구나. 이제 예수님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구나.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지. 그렇다면 의롭지. 내가 볼 때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의롭다면 의로우신 거야. 주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하신 거야. 이제 그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잖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잖아. 그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고 구속함이 되어주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다면 이 의는 빼앗겨질 수 없어요. 맞아요? 그 의의는 누군가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지혜가 되셨다. 이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시겠구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면 되시겠다. 자,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됐는데 왜 나에게서 의를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셨는데 왜 내가 거룩해지려고 애써야 됩니까? 아니라 말이에요. 그건 불신이에요. 맞죠? 예, 그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고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서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서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지금까지 누릴 수 없었던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율법사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율법사는 신앙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예,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되는 세계, 내가 뭘 잘해가지고 도달하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가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서는 세계가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서는 세계가 신앙입니다. 예수님으로 하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율법사가 참된 신앙의 길을 가려면 내가 하는 신앙의 길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구나. 내가 한 것으로는 저주구나. 내가 잘한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내 의를 가지고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내가 한 그것으로는 멸망이요 저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로서 하는 신앙의 길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해주시는 신앙의 세계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요, 내가 하는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나면 이미 주님이 이루어놓은 세계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죄악 속에 고통하며 살아갑니까? 이미 우리 죄가 사해진 걸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나면 때로 허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왜요? 내가 죄를 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참 듣다 보니까 뭐야? 이미 다 사해졌잖아. 이미 의롭게 되어 있잖아. 이미 거룩하게 되어 있네.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사해 놓으셨네. 그 세계가 발견이 되어질 때, 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는 이 사실도 모르고 지금까지 속고 살아왔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러 왔지만 그는 장관이고 그거 종기한 자고 큰 용사였습니다. 문둥병을 고치러 왔지만 요단강에 내려가서 일곱 번 씻으면 낫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짓밟아 버리고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에 반응하고 생각에 이끌려가고 있는 나만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가 자기 생각을 믿고 생각을 따라가는 동안 말씀과 멀어질 것입니다. 그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생각을 쫓아가게 되는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렇습니다. 내가 문둥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만 믿겠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 말씀대로 온전케 되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과 만나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가 생명이신데, 그가 능력이신데, 그가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실진데 율법사의 마음과는 만나질 수 없는 마음의 위치에 서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자를 보면 참 신기한 게, 강도 만난 자는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고 옷이 벗겨지고 모든 소유 다 뺏겨버리고 그만 죽게 되어서 소망 없이 죽음 앞에 저주 앞에 쓰러져 있고 버려져 있고 아무 소망 없는 그에게는 은혜가 입혀지고 긍휼이 입혀지고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찾아오고 가까이 다가가 주고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 주니까 생명을 얻더라.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 주니까 은혜를 입게 되더라고요. 사마리아인이 가서 그를 구원해 주니까 구원을 받더라고요. 강도 만난 자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디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어떤 사마리아인은, 자, 여기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이 강도 만난 사람.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강도 만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죠? 네가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겁니다. 너도 강도 만난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아니고요.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야. 네 위치가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위치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38년 된 병자의 위치에 두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의 위치에 두셨습니다. 죄인의 위치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소망이 없고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는 인생의 위치에 두셨지만 우리는 그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인생길 속에 실패를 만나게 하시고 병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면서 강도를 보내시면서 그 마음의 위치로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네가 이 사람이야. 간헐적이 잡힌 이야기가 잡힌 여자 이야기가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구나. 간헐적이 잡힌 여자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나도 구원해 주신 저 여자를 받으신 주님이 나도 받으시겠구나. 그러면서 그 여자의 마음에 일어난 감사가 우리 마음 안에도 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줬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를 싸매어주고 씻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내가 뭘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죠. 내가 수영을 열심히 하는데 힘이 붙여가지고 있는데 저기서 구조원이 와서 도와주는 그거 아니고 내가 수영을 아예 못해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구조원이 와서 건져주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 얘기하셨죠. 맞죠? 그죠? 여러분 그냥 구조원이 도와주는 차원 아니에요. 내가 힘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고 완벽하게 그분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세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이 구원하시는 것을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그림자 이 세 사람 중에 내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이제 마지막에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자비를 베푸신 분 누구죠?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 누구를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너도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풀어야 돼. 너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돼. 너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굴 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도 만난 자가 돼서 오늘도 사마리아인의 은혜를 입어야 할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강도 만난 자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돼서 소망과 기대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서 사마리아인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돌보심을 받아야 하고 긍휼을 입어야 하고 보호를 받아야 하고 붙들림을 받아서 살아가야 할 강도 만난 자가 오늘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강도 만난 자는 오늘 우리 자신이 되겠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위치가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호자를 주셨어요. 하늘의 보호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백보자, 흰 보호자, 심판의 보호자가 있고요. 또 한 보호자는 은혜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심판의 보호자 앞에 서면 누구든지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은혜의 보호자는 내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면 오늘 주님은 누구든지 받으시고 누구든지 들으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악하든 얼마나 추하냐 얼마나 거짓되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살았느냐 불문에 붙이고 누구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셔서 그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이 돼서 이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번 한 주간 우리는 정말 행복했고 모든 형제자매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야, 전도하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한 사람을 초청해서 모시고 오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그가 또 구원을 받고 돌아갈 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하는데 그 행복을 세상 어디에서 돈으로 바꾸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마음껏 복음을 전하면서 남은 생에 주님만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